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하나님과 언약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여러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옷을 빨게 하고 11절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어제 들었던 그 명령대로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경솔하거나 조심성이 없는 태도가 경건함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문화는요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친밀함은 모든 이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의 경건함보다는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자세보다는 좀 경솔함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가 현대 예배 가운데, 현대 문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들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이나 일상적인 생각 혹은 일상적인 풍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은 옷을 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요즘 물 넉넉하고 세탁기 있어서 언제든지 빨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광야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물이 없는데 어떻게 옷을 빨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옷을 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물 가지고 옷을 빨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고 하시는 이유는 깨끗한 옷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 귀한 자리에 나갈 때는 언제든지 의관을 정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의를 갖추라고, 그래서 의관을 정제하라고, 너 자신을 좀 새롭게 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셋째 날을 기다리고 15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다산신앙 중에는요, 신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식이 늘 음란한 일인 이유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덧립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고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신을 만날 때 그 신을 만나는 방법이 음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우상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적으로 방탕한 일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별하고 성적인 욕망이라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의 신은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신을 만나는 방법은요, 소위 그 주술이라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주문을 외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주술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거나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신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의지에 따르는, 주술이라는 것은 신을 주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술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문을 외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신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점집에 가면 내가 복채내면 바로 어떤 뭐를 해야 될지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깨우쳐 주실지 주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당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금방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자기 통제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인내하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욕망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죄인의 특징이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뭘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을 만날 때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는 신을 우상 숭배자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어떤 정성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소위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는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비성경적이에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지성이면 감천, 지성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감천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빚어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감천하기 위해서 지성을 바쳐서 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나를 위하여 신을 움직이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의 신, 세상의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욕망을 통제하기 위한 거지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지만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고 경건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그 부분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부분에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종교로 전락할 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금방 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의 종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요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 가지 재앙이 있는데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계속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다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세상 종교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경계를 지켜야 해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 위험이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호기심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호기심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는데 그 경계를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호기심이라는 것은요 삶의 헌신으로 거룩함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궁금증에 불과한 거죠. 호기심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기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는 경솔함에서 비롯된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고 받들어 모시고 높여드려야 될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궁금해할 뿐, 그래서 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마음대로 다가가도 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 듣고 무릎 꿇어서 섬겨야 될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엄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예배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큰 위엄으로 나타나시는지 모릅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불과 연기와 큰 소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할 만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온 산이 진동했다는 것은 어떤 지진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연기와 소리가 울려 퍼져서 온 산이 진동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위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조심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지난번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경건함, 그런 경외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조심스러움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